케노시스 2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아니, 영상 하나만.
자칭 호남의 사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그가 내세운 명분은 호남 홀대론이었습니다. 거대 정당이 호남을 소외시켜왔고 자신이 바로잡겠다는 것. 광주를 찾은 그에게 한 대학생은 물었습니다. 호남을 잠시 이용할 생각은 아닌가?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호남 소외를 포함해 격차를 해소하는 건 시대적 과제다. 그해 총선에서 호남은 그가 만든 신당에 거대한 정치적 자산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대통령 선거, 그는 호남을 찾아 또 약속했습니다.
호남을 미래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개발하고, 둘째로 떠나는 호남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호남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로 호남 발전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년이 흐른 지금 호남 반도체를 비롯한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호남을 미래 산업의 선도 지역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는 집권 남용과 땅 투기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10년 사이 펼쳐진 두 광경을 보며 그때 그 대학생의 예언 같았던 질문이 다시금 귓가에 맴돕니다. 호남을 잠시 이용할 생각은 아닌가? 에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그 케노시스를 지금 두 번째에 다루는데 한 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제가 삶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케노시스의 삶이 우리한테 어떻게 미치는지. 저희의 그 크게 보면 우리 일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그 둘째 형님의 처가에 이제 그 장모, 우리 형님으로 보면 장모상이 났어요. 그분은 그 권사님은 아주 신령한 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항상 하고 살았고, 그리고 이 방언통역 은사가 있어서 저도 옛날에 한번 방언통역을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청년 대리입니다.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방언 기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제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랍니다 하면 제가 한 몇 구절을 하면 스톱 시키면은 그걸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요. 근데 놀라운 게 그 기도가 별다른 기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하는 기도를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통역 은사가 맞죠, 그죠? 그렇게 신랑하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성은 아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길사 흉사 이런 걸 갖다가 그런 거는 세상이 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딸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시집을 왔고, 아들은 어렵게 이렇게 공부해서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아주 대가를 이룬 분입니다. 라은성 교수라고 총신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직하셨어요. 지금은 서울의 새로운 교회라고 좀 새로운 리폼드 처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이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진짜 아무도 이게 뭐 가족이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관을 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아들 둘이까지 데리고 가서 저녁에 가고 아침에 또 가서 관도 다 들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잘 섬겼어요. 근데 이제 2년 뒤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그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누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뭐 메시지 하나 없고 뭐 당연히 부조도 없고 아버지도 않고. 자, 이걸 봤을 때 우리 형제간들이 뭐 대부분은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냐? 자기가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에는 이 신앙이 사실상은 말로만 신앙인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케노시스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정말 우리가 안철수라는 삶을 봤는데 정치인이죠. 정치인은 많이 저쪽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한다더라도 이 너무 속에 있는 거하고 이 차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 자기가 깨달은 정치적 신념이 마치 진리인 양 남을 주장하고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에 가는 것이고 그거는 다른 뭐 정치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장소에서는 그것이 화평을 깨는 분란이 될 수 있기 분란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방 이런 장면을 지금 안철수 씨만 이야기했지만은 뭐 이재명이를 갖다 놓으면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반대되는 것도 그러면은 뭐 누군들 없겠습니까? 예,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케노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타, 흥, 아, 쉐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주어질 감해야 됐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케노시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기 전에 케노시스를 제가 잠시 정리하면 헬라어로 비움, self-emptying입니다. 스스로 비우는 거예요. 누가 비우를 해서 비우는 게 아니고 네 내나를 해서 비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쁨으로 제일 스스로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영광과 독립적인 권위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인간이 되신 성육신 교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으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채우는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적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삶,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삶입니다. 케노시스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행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안 가겠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트랙이 있는데 트랙 안에 그려야 되는데 이걸 잠시 잃어버리면 트랙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트랙 밖으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타켓, 관역이 있는데 그 관용으로 안 나가고 방향을 틀어서 그 트랙에 밖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케노시스의 삶을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항상 생각하십니다. Who am I? 그 다음에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What do I shall act or believe? 내가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공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장도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익이 많이 날든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장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품을 생산할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세계는 공장이 잘 되는 공장이든 못 되는 공장이든 일을 많이 하는 공장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팩트입니다. 근데 돈은 어디서 버느냐? 누가 시간 팩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누가 그 세 가지를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공장의 성공의 이유입니다. 한국은 우리 공장은 하루에 평균 20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야로 돌아가지만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빼면 20시간 돌아갑니다. 베트남 공장은 22시간 돌아갑니다. 하루만 봐도 두 시간이 더 올라가니까 10% 더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한국은 주 5일 근무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주 4일 근무합니다. 공휴일, 대체 연휴, 대체 공휴일, 이리 빼고, 그 다음에 지 연차 소급하면 1년에 200일 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일주일에 6일 근무합니다. 예. 그러면 벌써 거기서 20% 더 있죠. 자, 아까 10%, 20%. 그 다음에 1년으로 치면은 베트남은 300일 일합니다. 여기하고 100일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제조업은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시계를 갖고 있는데, 100일 차이 나는데, 여기서 해갖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 공장이 돈을 더 많이 벌어봅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오히려 돈을 번 걸 한국 공장을 위기 살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신앙에 정의하면은,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갖고 가졌다는 것은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믿는 방법은 시간을 많이 입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입력하셔야 되고, 이런 선한 모임에 나와서 더욱더 선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케노시스의 정신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 케노시스의 바로 본론의 도달점은 여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뭐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가 바로 복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큼 절대 될 수는 없지만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케노시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오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케노시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let him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하고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첫째,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 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을 길게 할 수 있지만 짧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우선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판단 기준에서 나의 행위에서 나의 액션에서 내가 우선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삶. 예,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는 괜한 길, 넓은 길, 높은 길만 가는 게 아니고 낮은 길, 작은 길, 험한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평가 결과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결국은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사는 삶,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 논리하고는 반대로 간다는 것이 그 책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케노시스의 삶은 세상에 넓고 편하고 좋은 장미 같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은 지극히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입니다. 자, 오늘 케노시스의 삶을 산 사람을 몇 분을 시간에 가는 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운데 하만 7원에서 태어나신 손양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가장 낮은 곳으로 하강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양, 당시에 평양신학교는 가장 좋은 신학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되었겠죠. 근데 이분은 다 버리고 예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수용소인 애향원으로 지원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뭐 지극히 목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존재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가장 낮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눈물이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만 7서에 가면은 손양원 기념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우리 팀에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다음에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제가 지었다기 곤란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지었어요. 손양원 기념관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지은 건물입니다. 제가 건설을 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사건은 그 사건 한 개입니다. 그걸 지음으로써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구나.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그 수필을 하나 에세이 썼는데 아마 기억은 못하실 거예요. 저희 처의 할아버지가 김재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경찰서장을 하셨어요. 이때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잡혀갔어요. 왜냐하면은 술을 전하고 일제 반대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 강진에 경찰서에 왔는데 저희 처할아버지 보니까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 뒤에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위가 손양원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 건물을 지은 것은 그냥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철저한 자기 비움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로 케노시스의 삶입니다. 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며 치유했다. 이 장면이 그 가면 기념관에 가면 있어요. 우리가 뭐 사실 그때는 무식해서 몰랐지만은 이 한센병, 문둥병은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유전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뒤에 밝혀진 거죠. 그 당시에서는 이거 걸리면 거의 뭐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아예 사회 가운데 살 수도 없고 독립 별도로 분리해서 살았겠죠. 이곳에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 이 사람들이 피고름 줄줄 흘리고 안 되니까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삶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가 한 5년 전에 전라남도 거기에 그 성빌이 뭐죠? 여기 소록도. 예, 네,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진짜로 성도들이 오는데 이게 뭐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어서 새벽 기도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한센병 환자들이죠. 그분들이 그럼에도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볼 때 자꾸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갖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것은 1948년 여순 사건이 있을 때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둘이 동인과 동신을 총살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이분이 지금 TV에 몇 번 나왔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심판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비워 사랑을 실천한 기독교적 케노시스의 극치로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의 케노시스의 삶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가 있는지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미안 신부입니다. 카톨릭 신부입니다. 이분은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안에 있는 조그만한 섬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한센병들이 소록도처럼 다 집단 이주해서 자기들만 사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니까 뭐 이거는 나라에서도 관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안에가 엉망이죠. 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자원해서 선교를 나갔어요.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분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야,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 문둥병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그게 소망이지 천국 소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급한 게 그건데. 그랬을 때 이분이 자기 스스로 이들을 나도 똑같이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고충을 느끼려면 나도 문둥병 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환자들이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그들과 같아지는 것임을 깨달아서 오두막을 짓고 무덤을 파고 상처를 치려면 그들의 삶을 먼저 놓아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기도할 때 나의 현재 자매들이여,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그리고 난 내용은 문둥병 환자들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스스로 이제 문둥병 환자가 된 건 어떻게 알았냐면은, 1884년 여기 간지에 한 몇 년 됐죠. 뜨거운 물을 발에 부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아, 자기도 이제 문둥병 환자인 걸 알고 그 안에서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서 5년간 더 섬기신 분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우리를 비워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분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분입니다. 짐 엘리엇. 이분은 진짜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27년도에 태어나셔서 1956년 뭐 겨우 30년을 살지 못하신 분이죠. 이분은 1927년 미국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출생했고 아주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휘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궁금하게 느낀 그거예요. 미국에는 당시에 복음이 융성하니까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데 왜 어떤 지역은 평생 복음도 한번 못 들어보는 그런 지역이 있냐, 그런 영혼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찾은 나라가 에콰도르입니다. 에콰도르로 가기 위해서 19살 때부터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952년도에 에콰도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같이 동역자 아내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자, 당시에 비행 선교사라는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에 있는 민족을 찾아내는 것이 자기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에콰도르 아마존강 위로 팍 노는데 진짜로 고립된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 아우카마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그런 정보를 받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선교 단체 주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요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한번 파송해 봐라.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엘리엇 선교사님과 또 이 선교사들은 이제 먼저 처음에 선물을 비행기 싣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보면 뭐 맛있는 거라든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니 누가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려서 그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아우카족들이 창과 칼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다섯 명이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교신이 안 되니까 이제 선교단체에서 다시 파송해 봤어요. 보니까 다 막 낭자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섯 명 허리춤에 전부 다 권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권총을 빼내지 않고 그대로 죽은 거예요. 권총을 가지고 빼서 그 사람들 죽였으면 자기는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는 이걸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표현한 게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필요 없는 이런 낭비를 이 사회에 가져오냐 하고 기독교 단체를 욕을 하고 선교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 다섯 명이 촉망받는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겠느냐,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을 엄청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낭비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어릴 때부터 준비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제 남편은 자기 꿈을 이룬 거예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미션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는 우리 남편의 고귀한 죽음을 낭비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쓴 기도, 자기 기도를 자기 아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셔서 높은 자리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아는 전시품이 되게 하셔서 기도대로 응답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비춰주셔서 제가 주를 위해서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분이 삶을 구하는 것 중에 전능자의 그늘, 이거의 쾌적함과 안락함을 깨닫는다. Shadow of the Almighty. 하나님과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있는 것,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풍성한 삶을 이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한 번 아주 우리에게 신금을 올립니다. It's no fool who gives what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놓아야 할 것을 그것을 잡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케노시스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조금 전 5년 지났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이 사람은 간호사 훈련에 있는 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시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마을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헌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자기 남편처럼. 근데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우카 마을에 풍속이 있었어요. 여자는 죽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치유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아우카 저기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냐? 왜 이리 왔느냐?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들은 그분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빛은 우리들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들처럼,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카 추장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죽인 그 아우카 인디안들 가운데 세 명은 이 세 사람은 5명, 5명의 선교사를 살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세 명은 지금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신학교에 가서는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얻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해서 우리 심령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영 부회장님과 나눈 시간입니다.
지난번 케노시스 1편을 이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저에게 생각에 맞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움에 대해서 일강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비움을 위해서 더 한 발짝 나아가가지고 투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자신을 투자하는 회사의 삶도 굉장히 감명 깊었지만 회사를 조그맣지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1년에 저희들이 주 4일 근무, 마찬가지입니다. 200일 정도를 하는데 베트남은 300일을 한다. 그럴 수,